한국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보았던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았다고 저희들이 식사하면서도 제가 언급을 하고 보신 분도 계십니다. 드라마 스카이 캐슬은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좋은 대학에 이제 보내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고난이죠. 그러나 고난이 드라마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수준 높은 교육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아이들을 몰아쳐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도 있어요. 한 달 전인가 그때 크게 이제 뉴스에 오르내렸던 일인데 헐리우드 가족 자녀들이 명문대 부정 입학 사건이 이제 세상에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언어로는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지 않고 헬리콥터 맘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아주 한국 버전으로 코믹하게 되어 있는 걸 한두 개 가지고 왔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있는 엄마든지 아빠든지 그 자녀가 저렇게 데이트하는 것까지도 다 코치를 한다는 것이죠. 책을 읽고 있는데 가이드 같아요. 또 하나 보시죠. 그 버전이 다 좀 틀린데 헬리콥터에 타고 있는 엄마가 학교에 가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고 일일이 감시도 하고 간섭도 하고 하는 것이죠. 웹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까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10년 전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날짜를 보니까 거의 1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 헬리콥터 맘은 아이의 머리 위로 선회하면서 헬리콥터처럼 아이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그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나쁜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자녀가 독립적으로 커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로 이제 하지 말자. 말자. 이런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죠. 제가 헬리콥터 마음을 하나님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역시 헬리콥터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인생 기술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공부 잘해서 탑에 올라간다든지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성공과 실패, 고통과 인내, 기쁨과 슬픔 이런 모든 것, 이 성숙을 향한 경험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건데 헬리콥터 마음은 모든 것을 성공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식을 위한다고 합니다. 비아냥하는 언어로 표현하면 자식을 위한다고 쓰고 자신을 위한다고 읽는다. 미국에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 사이언스 프로젝트 할 때 보니까 유학생 교회는 엄마 아빠들이 이제 리서치하는 박사급 학생들이니까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면은 엄마 아빠가 무슨 전공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이언스 프로젝트가 거의 드러나고 있어요. 탁월하게 하는데 탁월할지는 몰라도 그 아이에게 그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지 못하죠. 그래서 그게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동일하게 있는 내용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를 많이 보았겠지만은 헬리콥터 마음은 미국 같으시면 미식축구나 사커 마음이라고 하죠. 사커 하는데 애들 패밀리 밴에 태워서 이제 훈련시키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라이더만 해줬는데 요즘은 코치한테 달려 들어가가지고 왜 우리 애가 센터포워드로 뛰게 하지 않느냐, 왜 수비수로만 이렇게 세우느냐 이야기하는 게 요즘에는 한국에는 이런 게 있대요. 엄마 아빠가 전화를 가지고 직장에 전화가지고 왜 우리 애가 기획실에 근무하지 않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세상이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서 헬리콥터 마음을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헬리콥터 마음식으로 우리들을 코치하고 가르치고 간섭하실까? 질문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그 답은 이제 명백합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해서 처음에 들어간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에서 처음 배우는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것이 큐티예요. 퀘이트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큐티에서 하는 그 방법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를 이제 주문을 하죠. 저는 새벽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기숙사에 일어나서 우리 선교팀이 너댓 명 같이 연못가에 앉아서 성경 구절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한 40분 동안 헤어져서 묵상하다가 나누는 시간을 가져서 드렸었죠. 그때 리더로부터 주문받는 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어떻게 가이드해 주느냐 개인적으로 나누어 봐라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어떤 스타일로 가게 되는가 하면은 자동차 키를 어디 놔는지 그것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일주일 전에 제가 지갑 잊어버려가지고 아주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는데 지갑을 갖다 줬어요. 참 고마웠습니다. 책상을 배치한다든지 방에 도배를 한다든지 할 때 뭐 잠시 기다려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아가지고 해야 돼요. 뭐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이죠. 경건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훈련을 받고 또 그렇게 할 것은 사실은 우리 자녀들한테도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헬리콥터 마음하고 사실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헬리콥터 마음이든 하나님이든 이야기할 수 없죠.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재고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냐 본문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 그리고 지혜 뭐 이런 단어가 있다 치십시다. 그러면 요즘은 컴퓨터로 제가 검색을 하면서 지혜 치면 여러 수백 개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황 목사 같은 엮어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이게 너무 많아요. 양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떠한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저도 돈을 도전을 받으러 가면 너무 이게 광대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 내용 하나 하고 그리고 잠언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헤치는 해석 작업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액면 그대로 뭐 이 말 뜻은 무엇이고 저 말 뜻은 무엇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별로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26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지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느라. 너도 미련한 자가 되겠네. 반대로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하지 말라 그러는 꼭 이제는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느라. 라고 했을 때 4절 5절을 읽을 때 이게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그런 문맥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도님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헬리콥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루어드려야 할 의무 그 신성한 신령한 의무를 가지고 이제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헬리콥터 마음이 가르쳐주는 스타일로 다운로드 받으면 안 돼요. 다운로드란 말을 21세기니까 사용할 수 있는데 20세기에 살 때는 다운로드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죠? 다운로드는 요즘 너무나 평이하고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1, 뭐, 2, 뭐, 3, 뭐, 4, 뭐가 쫙 있는데 그거 다 내려받아라. 내려받아서 그게 뭔가 확인하고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선풍기를 산다. 뭐 믹서기를 산다. 냉장고를 산다. 혹은 다리미를 산다고 할 때 거기에 매뉴얼이 나옵니다. 매뉴얼도 1, 2, 3, 4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한국 컬처하고 미국 컬처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올랜도에서 제일 맛있는 맛집 10개, top 3 university, top 10 university, top 5, top 7, 뭐 top 2 뭐 이런 스타일로 조목조목으로 설명하고 소통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미국 컬처예요. 한국 컬처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좀 쉽게 해야 되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속에 이게 기억에 오래 남고 그것을 또 실천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스타일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걸 저는 옛날부터 많이 봤습니다. 이게 어떤 이슈와 대비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이 다운로디드 텍스트냐 이거죠. 하나님이 다운로드 시켜야 할 그런 다큐멘테이션을 하늘에 엄청나게 쌓아뒀는데 벽지를 발라야 할 때 어떤 색을 칠할까? 그래. 내가 꺼내주지 하면서 분홍색을 칠해 노란색을 칠해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책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우리의 답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두드리면 내가 너희를 초대해가지고 같이 먹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성경을 대치해가지고 성경은 너희들이 두드리면 탁 열려가지고 그 레시피를 하나 준다는 거 매뉴얼의 넘버 2를 준다는 것이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이야기하면 다 이해는 다 되실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그러한 사고방식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데도 명확한 답을 주어야 한다라는 데 너무나 익숙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잠언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일견 모순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심한 말이지만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로 하여금 의문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들로 하여금 아빠 베이스볼 하러 가야 되는데 수영은 언제 하러 가? 아빠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무슨 날인데 왜 내가 수영해야 되고 내일은 무슨 날인데 누구와 만나야 되고 어떤 게임을 풋볼이나 사카를 해야 되느냐라고 아이가 질문하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 성경은 애매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개의 답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나도 모순된 책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오래된 책이에요. 옛날 책이에요. 그냥. 고서입니다. 고서. 요새 책이 전혀 아닙니다. 옛날 책이 주는 의미가 우리들한테 굉장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냥 오래된 책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옛날 책이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와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커넥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브릿지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이 애매모호하고 다양하기도 하고 옛날 책이기도 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운로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주목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다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가로대, 가라사대를 너무 인용을 잘해요. 어디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역 앞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라는 문구를 동원해가지고 성경이 오리지널 소스임을 강조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일견 모순되고 답이 맞지 않는 듯한 성경 다른 구절을 들이대면 말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다운로드 받았던 극렬한 반대 비난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성경은 분명히 노예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노예 제도를 응원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 또 다른 기독교인이 있어 왔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윌버포스 같은 영국 국회의원도 그랬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비롯한 북쪽에 있는 당시에 약간 리버럴한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남쪽은 플랜테이션, 큰 농장을 운영해야 되고 그게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흑인들의 노예 제도를 justify 하지 않으면 그 경제 기반이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옹호를 한 것이 아닙니까? 뭐 쉽게 이야기해서 요즘에는 이제 여성 해방 운동이죠. 페미니즘 운동. 아직까지도 진부한 그러한 질문이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라는 그런 성경 구절을 갖다가 들이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해석에 잘못이고 본래 하나님의 의도, 본래 사도 바울이 신약의 제자들이 얻어 환반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로마 황제에 있었던 그 패밀리 시스템 같은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justice 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기독교 이야기하죠. 그러나 또 이 펀더멘털한 그러한 기독교 캠프에서는 비행기를 띄워서 리비아나 이라크에 폭격을 가해서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게 하는 그런 일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한 부분이 이렇게 사용되면 또 다른 부분은 저렇게 사용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성경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왔지만 그렇게 분명한 가르침을 가지고 다가서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의견이 팽팽하고 의견이 너무나도 분명해가지고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찢어지고 갈라져. 그리고 성경이 원래 의도하는 바는 사라져버려. 그래서 성경은 휴지통에 넣어야 할 책. 옛날 책으로 그냥 취급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손짓하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탐구하도록 우리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가 스스로 아 그래 나는 오래된 책이야. 아 그래 나는 모호한 책이야. 책이야. 아 그리고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와 내용을 담은 책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헬리콥터 마음으로 개입하시지 않고 자녀 스스로가 개척했어. 경험했어.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좀 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등을 떼미시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지혜, 사랑, 하나님, 교회 같은 언어들에 대해서 고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내 모든 일정과 사고와 생각을 픽스를 해버린다면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다양하시고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간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터인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주는 것이 전혀 아니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하나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첫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시계에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게 좀 너무나 이게 잔인한 이야기.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말 그대로 성공이 되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지금 계속 읽고 있는 거 아시죠? 호세아서를 보시면은 암미, 로암미, 루하마, 로루하마, 이스라엘, 씨를 뿌림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아주 재밌는 구절 하나 있어요. 호세아서 14장이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서도 제일 마지막 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것은 호세아서 앞에 있었던 그런 모든 비유들 언어들 암미 로암미 내 백성 내 백성이 아님 루하마 로 루하마 자비하심 자비하심이 아님 이스라엘 그 헛부림 버림이 열매를 맺음 반전이 일어나는 걸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이해가 다 되는 이야기거든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구태여 호세아서 제일 마지막에 설명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해놨잖아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냐.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으로 호세아서를 썼다라고 마지막 그것도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리요. 이 여호와의 도, 도를 우리 교회의 언어로 쓰면 길입니다. 길, the way. 여호와의 길,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래서 호세아서에 있는 프로스티튜트 이야기가 뭐 실제로 있었니 없었니 호세아가 결혼을 했니 많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설명을 위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도구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스토리텔링일 수도 있고 하나의 프레젠테이션 어떤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엄청난 고뇌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신비롭죠. 그래서 성경은 답을 정확히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이야기해보고 또 이야기해보고 헬리콥터 마음이 아니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 주장일까요? 아 성경은 그래 헬리콥터 마음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려고 했지라고 했을 때 제가 주장하는 이론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신약의 제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있죠. 신약의 제자들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글을 쓸 때에 구약의 말씀을 지혜롭게 재해석해서 예수님한테 맞춰가지고 우리들한테 전달했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바울과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자들처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 보면은 구약의 오리지널 전통과 맞지 않아요. 다 틀려요. 모순이 돼요.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신선하게 주는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신약 저자들, 2000년 전의 저자들이 이미 사용한 수법이에요. 성경을 보실 때에 너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이 1, 2, 3, 4, 5, 6으로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안 하면 몽둥이 때리는 게 있죠. 왜? 그런 하나님일까라고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좀 틀리게 해석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이 되고 나눔이 되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보화 같은 지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혹은 묵상을 하면서 혹은 뭐 집에서 뭐 통독을 하든지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던 통상적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면은 그 지혜의 하나님 혹은 지혜 자체가 우리를 치료시키고 또 해방시키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주는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